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새날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날이 나에게 귀한 날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날이 될 수 있을까? 행복한 날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기대함으로 오늘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들과 따스한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오늘의 모든 대화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저녁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우리 민족,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던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시고 세계교회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급속한 교회의 성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한 세기가 조금 지났을 뿐인데 벌써 한국교회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쓸려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망각하고 또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이방인과 통혼하며 그들의 풍속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함을 동의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먼저 부족한 종을 포함하여 모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준 주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여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의 신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신학 없이는 교회의 성숙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사오니 신학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한국교회의 건강하고 깊이 있는 신학이 뿌리내리는 일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살아있는 신학이 되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비롯하여 교단의 7개 신학대학교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이 땅의 모든 신학교의 신학자들에게 바른 영성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간 세상의 땅끝과 같은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백신도 제대로 맞지 못한 채 선교지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주님 각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려운 이웃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선교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달 전 대장암 진단을 받고 오늘 수술받는 따님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평소 어려움 가운데 마음에 많은 고통을 받던 딸이기에 엄마의 기도가 더욱 애절합니다. 수술을 통해 정확하게 종양이 제거되게 하시옵고 모든 치료의 과정도 잘 견뎌내며 또한 그러한 체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 머리를 다쳐 머리에 고인 피를 제거하고 현재 입원 중인 고령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몇 달 전 치매 진단을 받은 후로 이제는 폐렴까지 겹쳐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재활 의욕도 보이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는 권사님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재활치료를 진행할 때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 주셔서 최선을 다해 치료의 과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씹고 잘 삼키게 하시고 약해진 뼈와 근육이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상의 결과를 얻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 실험실에서 화학실험 중 사고로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은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치료의 과정을 인도해 주셔서 좋은 의료진의 손길로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친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을 이겨낼 때 힘과 용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청년 그를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것 강해지게 하시고 부정한 것 깨끗게 하여 주시며 아픈 것 치유되는 놀라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들레헴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만 2천 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을 모두 남자와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내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21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놀랍고도 멋진 역사의 시작,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이 시작됐는데,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의 참 처절하고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그들의 종교 생활, 그들의 신앙 생활, 그들의 모습이 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인간의 어떤 뭐 모습이라 그럴까요? 이런 모습이 그대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이 그대로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사기 21장 말씀입니다. 자, 21장 베냐민 지파를 이제 다 멸절시키다시피 하고 이제 600여 명의 사람들만 림몬 바위에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싸움의 결과, 아마 이것이 앞서 있었는지 또 이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우리들의 자손들을 아내로 주지는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였다라는 내용이 이제 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베냐민이 적이니까 베냐민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주지 않겠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상당히 뭐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베냐민의 지파가 문제의 핵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 이 이야기의 흐름, 마지막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가장 격분이 되고 사실은 마음이 안 좋은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은 19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있는, 한참 앞서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 교재로 말하면 138쪽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19장 25절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건의 핵심의 큰 발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노인의 집에 머물고 있는 레위 사람, 그리고 그 새로 와 있는 지금 그 사람들, 레위 사람과 관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놓으라고 말할 때, 그때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리다가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요.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자기의 첩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나간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붙잡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밖으로 내몰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밖으로 내몰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의 시작, 이 여인이 죽게 된 사건의 발단은 사실은 레위인 그 남편에게 있는 거죠. 그 남편이 그 여인을 자기 아내 아닙니까? 첩이지만 자기 아내인데, 자기 아내,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 아내를 지금 바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것도 붙잡아가지고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사실은 던지다시피 던진 거예요. 마치 먹잇감을 주듯이 거기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와 같은 어떤 폭행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도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도리어 연약한 여인을 내던져버렸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여인을 보호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 나중에 나온 내용이 어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나가서 구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상황이 종료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문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얼마든지 이 여인을 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 레위인은 여인을 포기한 거거든요. 버린 겁니다. 그럼 누가 남편으로서 가장 잘못한 겁니까?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 레위인에 있는 거죠, 사실은.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지금 탓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레위인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 우리 자녀들을 안 줘야 되겠다. 그래야 맞는 거 아니, 그죠? 이 여인들을 내 딸을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 보내겠다. 그런 집안에는 안 보내겠다. 이 레위 같은 집에는 안 보내야 되겠다.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위기 속에서 그 아내를 내 던져버리는 그런 집에 우리 자손을 우리 딸을 보낼 수는 없다. 그렇게 결의가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부터 출발돼서 시작된 싸움, 그 싸움의 결과로 지금 베냐민 자손과 싸우게 됐는데 베냐민 자손 중에는 베냐민 자손이 다 잘못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베냐민 자손 중에 나쁜 사람도 있었고 좋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불량배 몇 사람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 물론 팽배에 있는 그들의 문화가 문제였지만 그 사람들을 내놓지 않았던 베냐민 자손들 그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 아내로서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결정은 사실 어찌 보면 올바른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리어 저는 이 대목에서 레위인에게 앞으로 주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집안에게 보내지 않았어야지 그런 지파에게 자기 아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집안에게 딸을 보내지 않아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데 도리어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1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올라갑니다. 이 결정을 해놓고는 이 결정이 또 그들에게는 올무가 됩니다. 자, 제대로 된 결정도 아닌 것 같은데, 올바른 결정도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또 큰 문제에 부딪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그리고 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이 지금 다시는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그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에는 또 다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으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민족과 통혼했죠. 그렇죠? 이미 가나안 사람들과 자유롭게 통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안에 정착해 살고 있었어요. 그것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아내로 주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런 지파에게는 아내를 줄 수가 없다. 딸을 보낼 수 없다. 상당히 아주 종교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답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결정인 듯 보이기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베냐민 자손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백성들에게 자기의 딸을 주고 있고 통혼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음대로 그런 지금 사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어떤 뭐랄까요? 어떤 성스러움을 지키지 못한 품위를 지키지 못한 그러한 베냐민 자손들에게 우리들의 딸을 보내서 아내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결정을 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자신들의 아내는 그저 가나안 여인, 가나안 자손들에게 그냥 보내면서 통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그냥 편하게 교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냐민 자손들에게는 아내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결정은 허상은 있지만 실제로 모양은 갖춰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어떤 정통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유지하는 듯 보이긴 하지만 내면은 다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속은 다 무너져 내려버린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또 올라가서 웁니다. 무엇을 때문에 웁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웁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 자기들이 한 것이죠. 자기들이 가서 싸운 것이고 그리고 멸절시키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베델에 올라가서 그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표현이 앞서도 계속 나오지만 지역으로서의 베델 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의미적인 어떤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베델은 어떤 앞서 있는 창세기의 28장의 말씀과 계속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베델에서의 야곱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자, 그 약속. 그런데 이제 그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너와 내 자손들 중에라고 하는 그 약속 중에서 베냐민 자손이 하나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너와 내 자손이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놀라웠던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깨지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와 내 자손 안에서 이미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망가져가고 있는 멸절돼가고 있는 이런 현실 그러니까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이후는 조금의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요. 자,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의 문제를 다시 이제 끌어내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함께 모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베냐민을 치러갈 때 그들의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는데 그들 중에 모이지 않는 지파가 있으면 나중에 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총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 성전이죠. 성스러운 전쟁에 함께하지 않는 그런 지파들을 또 멸절시키겠다. 라고 하는 위협이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위협을 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모이지 않았던 지파가 누구냐를 찾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하는데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니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들이 지금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게 된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왜 이렇게 안타까운 겁니까? 왜 그럴까요? 베냐민 지파 형제니까 그러면 죽이질 말았어야죠. 싸우질 말았어야죠. 그때 그 전부터 평화의 어떤 방식으로 뭔가 해결했어야죠. 그런데 다 죽여놓고 지금 이들이 뉘우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식장과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종교적인 장식장과 같은 열두 지파라고 하는 장식장. 이 지파를 통해서 지금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큰 꿈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스스로가 자기들 중에 하나를 없애버린 거가 됐습니다. 약속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열두 지파 너희들의 모든 자손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큰 약속을 스스로가 없애버린 셈이 됐단 말이죠. 베냐민은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군사들만 남았다는 것이고 여인들은 다 죽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들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들 남성들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 민족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른 민족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스스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다른 민족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자손이 그렇게 약속의 그 민족으로서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또 뭔가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장식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장식장에 하나가 사라지게 된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다 죽여놓고는 그리고는 이걸 지금 갖춰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모양이 갖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아내를 구해주는 게 목적이 됩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은 안 주기로 했고 아내를 주지 않기로 했고 딸들을 주지 않기로 했고 그런데 그들은 살려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또다시 지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열두 지파를 이루게 하고 싶은 거죠. 이런 욕심입니다.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적인 욕망입니다. 자, 그래서 알아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백성들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백성들은 라헬을 조상으로 하는 같은 베냐민과 같은 조상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올라오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그들은 베냐민의 편에 서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9절과 10절을 보면 12,000명을 보내서 그들을 또 죽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제 죽이게 되고요. 모든 남자와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진멸합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처녀 400명을 얻습니다. 12절이죠. 그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결국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자,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틀, 그것을 지켜내려고 여기 보면 지금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것, 그 종교적인 맹세, 그것을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총회에 올라오지 아니한 미스바로 함께 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하나님 앞에서 약속, 그걸 지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약속들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저변에는 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약속이 다 무너진 삶입니다. 이방인과 통혼하고 있고 그리고 삶은 다 무너졌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 있고 그런 문화의 삶을 살면서 종교적인 모임을 했을 때에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명분이죠. 우리 아내를 주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이 총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놓고 계속 씨름하고 있는, 마치 그것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안타까운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참 많이 닮아있다. 저는 읽어 내려갈수록 오늘 한국교회 모습, 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 안에 너무 많이 담겨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붙잡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